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아플 때는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여서 육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 마음이 아프냐면은 그분이 일시적인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을 내가 도와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얼른 도와주면 내가 마음이 안 아팠을 텐데 내가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할 때 저는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픈 경험이 목회를 하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좀 부자가 돼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그에게 제한 없이 그들을 도와주며 제한 없이 그들의 삶이 풍요하시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유함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았더니 부자가 되려면 목사를 그만두고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지 비즈니스를 통해 돈을 많이 벌어서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목사를 포기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통해 돈을 많이 벌어서 성도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으나 하나님이 내게 그들에게 물질의 도움보다는 영적인 도움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멘.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
아멘.
성도들이 영적으로 긍휼하는 자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줄 수 있으며 그들이 영적으로 힘들고 연약한 자에게 내 가진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길에 나를 써주시고 내 평생 그런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힘든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없이 받을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이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면 그런 회복될 수 있다는 마음이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믿음의 부자가 되면 좋은데 그러면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은 제가 어떻게 돌봐야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에 부자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다윗은 얼마나 부자였는가?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를 못했으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돈을 준비하여서 솔로몬에게 그 돈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돈을 헌금을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구조원이라는 돈을 그는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다윗과 같은 그런 부자들이 성전에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그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할 수 있는 부자가 되시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그러면은 그들이 부자로 되는 모습들을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내가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은
아멘.
성도들이 믿음의 부자뿐만 아니라 문화여 좀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은 영적인 원리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은 우리에게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지혜 가운데 하나로 이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를 부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거부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거부가 되었다는 엄청난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삭이 부자가 됐던 그 영적인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도 이삭과 동일한 이삭보다 더 많은 거부가 나올 수 있고 이삭과 같은 거부대지를 쓰고 이삭에 비해서 조금 못 미치지만은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많은 물질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 물질을 통해 다른 사람을 베푸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지 못하는 원인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경제적인 원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영적인 성경의 원리를 얘기하고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영적인 원리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 영적인 상태를 조명해 보면은 내가 이삭과 같은 거부가 되는 데 있어서 좀 가까이 갔는가 멀어져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요. 농사를 짓는데 그 정자를 가지고 땅에 뿌렸을 때에 기본적으로 농사의 수확량은 25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내가 감자 한 가마니를 심었다 그러면은 감자 한 가마니가 최소한 수확이 25배를 낳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농사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풍작이 들고 그 해에 비가 많이 오고 습도가 잘 조절이 되어서 거름을 많이 주면은 풍년들면은 25배가 아니라 50배까지 맺는다는 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농사를 짓는 이게 연구가들에 의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25배를 맺고 그 다음에 정말 풍년이 들면은 50배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라고 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냥 임의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농사의 기본적인 원리와 농사의 기본적인 원칙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 생활하면 30배의 축복이지만 또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헌신하게 되면 60배의 열심이 있고 그러나 60배 이상은 우리가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60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60배 이상의 100배를 맺는다는 것은 내 한계 외에 플러스 알파 요소, 즉 엑스트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그것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의 농사를 져서 100배의 축복을 거뒀다는 얘기는 풍년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에게 50%를 더 많이 보너스를 주셔서 그가 그의 농사에 거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보통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라는 그런 농사의 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믿음의 모습에 따라 내 믿음의 역사에 따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라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의 옥토에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렸을 때 그들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농사를 짓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한 모습이다. 더 이상 나아지도 아니었고 더 이상 마이너스 되지 않고 그냥 평년작을 했다라는 것은 그 모든 그대로 보존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달란트와 받은 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전에와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토양이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에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혀 열매가 없고 마이너스가 되고 더 손해가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는 농사를 짓는다든가 그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는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2015년 1월 1일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시간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15년 9월 13일입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가 1월 1일 출발할 때보다 9월 13일 오늘의 모습이 신앙의 열매가 더 많아지고 믿음의 역사가 더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아진 것을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1월 1일보다 지금 9월 13일 오늘에 보면은 1월 1일이나 지금의 내 모습이나 거의 비슷한 모습이다. 예배를 그때 드릴 때도 예배를 드려도 별로 감격이 없었는데 지금 예배를 드려도 별로 감격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내가 힘이 안 생기고 기쁨이 생긴 게 아니야. 내가 뭐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1월 1일의 모습이나 8개월이 지난 지금의 모습이나 거의 비슷한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1월 1일의 모습이구나 지금 모습이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더 못한 것 같아. 1월 1일에는 그도 기쁨과 감사와 희망과 소망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는 신앙생활이 더 못한 것 같아.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더 힘들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더 힘들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고 나는 차라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여행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을 느끼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운동하는 것이 내 인생에 더 큰 축복을 느낀다. 여러분의 모습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어떤 모습이십니까? 만약에 첫 번째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인 토양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1월 1달이나 지금이나 내 신앙의 모습이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 내 신앙은 흔들림이 없이 묵묵하게 갑니다 하면서 기쁨도 감사도 찬양도 없이 한 달란트 받을 때와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만 보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시밭이나 돌짝밭에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1월 달보다도 지금 내가 너무 황폐해졌다. 차라리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여행하는 것이 내 인생을 엔조이하고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혹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없고 내가 아직 세상 사람이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직 신분이 트랜스포되지 않은 여전히 믿지 않는 불신자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30배의 기본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고 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6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100배의 축복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벗어나는 영역,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영역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2015년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가 오기 전에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전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해서 그런 육신적인 그런 거부가 되을 수 있었을까? 물질적인 그런 거부가 되을 수 있었을까? 오늘 3절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데 3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을 이루려고.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자기의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살아라.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네가 말씀을 이루려고 하라. 그러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후손을 축복해주고 너의 후손이 잘되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그 첫 번째 약속이 아브라함이 약속된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그 약속 때문에 이삭에게 축복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 네.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자녀에게 이루셨다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저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도움과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부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고 싶어도 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타락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변하도록 그가 조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에서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원인 제공자가 뱀의 배후에 있던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배후에 의해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거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서 약속된 것을 아브라함이 지킴으로 그것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D.L. 무디라는 전도자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였던 성경이 하나님 마태복음 이렇게 써있잖아요. 구하면 주신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여기 써있잖아요 하면서 그 성경 기자는 손으로 막 하나님 여기 써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구하는데 이거 주세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구하니 이것을 주지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손가락으로 찍고 빌면서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된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자기가 구한 것은 다 받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는 변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된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 있는데 너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내가 이 죄 지은 자들을 싹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져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 살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광야에서 이 죄를 졌다고 싹 죽여버리면은 하나님이 전에 약속하셨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주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백성을 살려주셔서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떡합니까?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왜? 전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든다고 약속했는데 거기서 다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죄를 사해서 그들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항상 모세의 기도는 항상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보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 약속된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오고 깨달음이 오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위로가 되고 이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책망이 있다면 그 약속된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내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삭의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에게 축복이 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비즈니스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에게 복을 주고 다르게 표현하면 아버지의 믿음의 열매가 누구에게? 자녀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다면 그 여러분의 부모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삭과 같이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들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 몸부림 때문에 여러분에게 축복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면 나는 나의 부모님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부모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을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제가 20년 가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는데 예수를 한 3년 정도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3년 동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3년 동안에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또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30년을 사는데 다른 사람은 50년, 60년을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3년 정도 부모가 그것도 어머니 짱 믿음으로 제게 얼마나 복이 올 수 있을까? 그래서 가만히 저의 삶을 보니까 부모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게 올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모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부모가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아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네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면은 너의 자녀들은 복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의 부모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믿음이 내 당대에서 끊어지지 않냐고 내 자녀에게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뿌리가 계속 내려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내려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나의 부모님이 내게 믿음을 주지 않았다면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믿음이 나의 자녀들에게 유혹으로 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한 10여 년 전에 제 동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동생이 애틀랜타에 사는데 한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그 동생이 어떤 깨달음이 있는가 모르지만 제 입에서 형, 우리 집은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고 우리에게 물려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으니 부모의 복은 없으니 형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 형제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유산을 주고 우리의 믿음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셋째 동생이 그런 말을 한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유혹으로 받았다면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평생을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의 그 믿음의 공로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감사하고 전화하고 한 통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다면 조그만 선물이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물이라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단 그 소식을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그런 소식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그런 믿음의 유산을 올려받지 못했다면 나는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쓰임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정말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경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결심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었는데 이삭은 바로 그런 케이스의 믿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가 집과 재물의 물질적인 것은 조상으로부터 내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청지기로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물려주신 내가 은혜와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 축복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당대에 믿음으로 살고 그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우리의 부모의 믿음과 합쳐져서 나의 자녀에게 그 믿음과 그 축복과 그 은혜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나의 자녀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나는 나의 믿음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그렇게 영적인 교훈을 한다면 자녀들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모님은 믿음이 좋았는데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믿음이 좋은 부모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부정을 해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평가합니다. 엘리를 향해 얘기하기를 너는 하나님 나보다도 너의 자녀들을 더 중히 여겼다. 즉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 있어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추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좋아서 그 가문에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이 노년이 되었을 때 점점 타락되어서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의 육신의 부유함과 자기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을 생각하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부정을 눈감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가문에는 노인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는 믿음에서 타락이 되어져서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이 어떤 부정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취하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 얘기하기를 너의 가문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 얘기는 그의 가문을 계속해서 단명한다라는 저주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흠리와 비누하스는 단명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벗어나서 탄명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의해서 일찍 죽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면 자녀에게도 축복이지만 나의 믿음이 타락되어지고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 우리는 엘리지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엘리에게 임했던 그 진노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믿음이 좋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이 있어요. 근데 그는 한번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시는 축복이었다니까 끊어버리고 만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오직 마음이 급하고 힘든 어떤 상황이 와도 제사장 사무엘이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제사장 오기도 이전에 그는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마음이 조급하여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보다도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배만 열심히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예배를 좀 못 드려도 좋으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주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 보는데 사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한 가지 때문에 왕권이 자기의 자녀에게 물려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녀에게 물려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보다도 더 악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권이 그의 자녀에게 물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려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이 그런 거부가 되었던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네가 어린 양이 될 거고 내가 너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릴 건데. 근데 아브라함은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 단에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제물이 되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급해서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급하게 천사를 통해 부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믿음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이삭이라고. 아버지가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삭은 알고 이 재단에 누워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삭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몸을 원하신다면 내 몸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도 그는 몸부림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나를 쓰시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내 한 몸이 기꺼이 제물이 되어드리리라 하면서 그는 그곳에서 쭉 누워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보다도 이삭의 위대한 믿음의 그 모습이 그가 나중에 컸을 때 거부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축복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생명을 드린 자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린 자입니다. 더 나아가 이삭은 자기의 몸을 통하여 자기 생명을 드림을 통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이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삭은 내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원하시는 그 믿음을 내가 순종함을 통하여 드리리라는 그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삭은 그 한 번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일생을 그 어린 나이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성공시키시고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평생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삭의 인물을 추적해보면요, 이삭의 삶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삭에게 잘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어린 나이에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린 그런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은 명일동에 가면은 명성교회가 있습니다. 그 명성교회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뭐 새벽 기도에만 만 명이 모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들이 목사님의 설계를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때 그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노인 몇 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당이 흙으로 지어진 집이네. 벽들이 다 흙으로 지어진 건데 그날 밤에 폭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너무 세게 불어서 잠을 자다가 잘못하게 되면 이 교회가 흙집이라 혹시 물에 의해서 넘어질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가 잠을 자다가 나와서 그 벽을 밤새도록 붙들고 있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지키고 예배하는 집인데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면서 밤새도록 자기가 그 벽을 붙들고 기도하고 넘어지지 않고 고지했다. 그리고서 폭풍이 그치고 그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그가 명일동에 와서 교회에 개척을 하고 갑자기 교인들이 사람들이 인근 각지에서 오는데 어느 날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 가운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 봤다.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는가 생각했더니 내가 과거에 그 시골에서 쓰러질까 하는 그 교회를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었던 벽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같다.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것 같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실수가 없는 모습을 기대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든다면 그 한 가지의 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 중심의 그 한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적으로 바르게 서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바로 이삭은 그 어린 나이 아마 우리 제이콥과 같은 샴과 같은 그런 나이였을 거예요. 그 어린 나이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몸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 기꺼이 자기 몸을 드렸던 그 하나님의 어린 나이에 봤던 그 믿음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해서 일평생을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공시키게 하였던 자기의 순종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던 그 헌신 때문에 이삭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삭은 이렇게 거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입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그런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삭이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그는 하나님의 자기의 믿음과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약속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거부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는 예배해 드리는 삶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의 삶이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시면 그 결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시면 그것을 통해 영광 드리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성공하는 모습으로 그는 우리 앞에 믿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 어느 장로님의 예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장로님 집에 신방하셔서 들은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로님의 그 자녀들이 너무 잘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여기서 안정하면서 또 안정된 직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북에서 세상적인 모든 사람들이 성공했다면 자녀들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다 잘 되는 모습이 있었어.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장로님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내 아들들이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 때문에 지금 내가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자녀들은 육신으로 잘되고 형통한 자는 되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믿음의 실패자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장로님에게 그런 원인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됐을 때 수능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대학교 가도 되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교회 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시험을 잘 보고 좋은 대학에 가서 그리고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장로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교회 가는 것을 막고 공부만 열심히 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또 미국에 와서 좋은 직장에 오고 좋은 학벌과 좋은 명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멈췄던 그 발걸음이 20년, 30년, 4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 가지 않고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성공해도 영적으로 실패한 나의 아들들을 보면 나는 나의 믿음이 있었지만 나의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나의 자녀들이 지옥 갈 것을 생각하고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해도 그들은 끄떡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도 아니하고 헌신하지 않고 교회도 나가려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실패자. 여러분, 우리는 이상과 같은 믿음의 거부와 환경의 물질의 거부가 되는 이런 연관성의 이중의 어떤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우리가 부유함은 먼저 영적인 부유함, 먼저 영적인 믿음의 삶,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나중에 세상적으로도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 더 나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부유했던 자들의 삶이 그런 고통과 힘듦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코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육신적인 부유함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한결과 같이 육신적인 부유함을 누리기보다는 그들은 영적인 삶으로서 하나님의 피란이 되어서 그들은 썩어져서 죽는 것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의 자녀들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의 부유와 환경의 부유를 같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믿음의 부유함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들어들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를 빛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나는 그 주인공이 우리 새소망 교회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새소망에 속한 우리 유수의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나와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그런 리더가 나오기를 저는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이 인기 지역에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리더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삭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가 또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